이상수 형제님의 핑양 일대 사역의 과정. 편지 1. 이 선생님과 합동로에서 모이는 형제 자매님들께. 이상수 형제님은 이미 13일 저녁 8시에 오강에 안착하여 집회 장소가 있는 방아마 형제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으셨습니다. 14일 아침 6시에 작은 배를 타고 오성령으로 가서 거기서 15리 길인 조계에 있는 한 형제의 집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오후 2시에 인력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소나기를 만나 인력거도 흠뻑 젖고 이 선생님의 옷도 젖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고산 줄령이라 인력거가 광풍에 손상되고 인력거꾼도 여러 번 넘어져야 했습니다. 또한 길은 먼데 날은 저물어 사방이 어두워져서 발을 내딛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았습니다. 만일 주님의 은혜에 부축하심이 없었다면 그 위험은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8시에야 겨우 반산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의 형제들은 열렬히 우리를 사랑으로 접대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는 반산을 떠나 마참으로 가서 오후에 형제들과 간단히 교통을 하고 저녁에는 서로 말씀을 나누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정규 집회는 오늘에서야 비로소 시작되었으며 집회에 참석한 사람의 수는 약 600여 명이 되었습니다. 이 선생님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책임지고 매일 두 차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전하신 말씀은 믿는 이들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형제자매들이 감동을 받고서 자신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음을 깨닫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마 내일부터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말씀을 전하실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틀림없이 이 메시지로서 우리를 크게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9월 18일 밤 10시 주 안의 형제 임승무, 진은법, 소재승, 채기, 금자방 드림. 편지 2. 토생, 광웅, 수림 세 분 형제님께. 우리 형제 이상수 선생님께서는 방문 마참에서의 사역을 이미 끝마치셨습니다. 이번에 전하신 메시지는 두 개의 노선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노선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며 두 번째의 노선은 복음 진리에 관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은 이번에 해방하신 진리를 통하여 우리를 축복하사 많은 형제 자매들로 그리스도의 몸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셨으며 또한 우리와 그리스도의 연합이 얼마나 실제적인 것인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번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숫자는 아주 많습니다. 집회 장소에서 기거한 형제자매들이 약 400명 정도 되며 집회 장소에서 기거하지 않은 형제자매들이 모두 700명가량 됩니다. 가히 평양이 생긴 이래의 대성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로 이 형제님은 이번에 영과 육신의 힘을 다하셨습니다. 형제님은 매일 오후와 저녁 두 차례 말씀을 전했으며 매번 집회 때마다 두 시간씩 말씀하셨습니다. 저녁 집회를 마친 후에도 별이 빛나고 달이 휘영청 밝은 밤하늘 아래 우리 동역자들과 수십 명의 책임 형제들을 둘러앉혀 놓고 우리에게 각 방면의 진리와 교회의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대화 가운데서 얻은 유익은 실로 정규 집회 때 얻은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9월 26일 아침에 마참을 떠나 저녁 7시에야 강남 노편 지방에 도착하여 어떤 형제의 가정에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그때 이 형제님은 몸이 아주 피로했었지만 가까스로 견뎌내셨습니다. 나중에 의산, 방아마, 봉천 등지에서 형제들과 많은 교통과 대화를 가짐으로 인해 더욱 피곤이 가중되었습니다. 심지어 봉천에서는 두통과 발열 증세가 심하여 병을 앓았습니다. 다행히도 주님의 은혜에 보호하심으로 어제 저녁부터는 병세가 호전되어 오늘 아침에는 조금 더 나아졌습니다. 이 형제님은 급히 항주로 가서 집회를 가져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머물기를 원치 않으시고 하루 만에 온주에 도착하기 위해 아침 6시경에 봉천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평양현 시내에 이르렀을 때 내륙의 하천을 운항하던 소형 기선이 이미 출항한 후여서 채기 형제님의 집에서 유숙했습니다. 다음 날 온주로 출발할 것인지의 여부는 이 형제님의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를 봐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형제님의 이번 병은 다음과 같은 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즉, 강남에서 방문까지 갔다가 방문에서 강남으로 돌아오는 이 노정에서 계속 바람과 비를 맞고 일이 너무 많아 과로했기 때문이며 숙소가 조용하지 않았고 음식도 입에 맞지 않았으며 접대가 세심하지 못하고 공급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몇 가지 원인으로 이형제님은 쇠약해지셨고 병을 얻어 되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또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괴로운지, 우리는 진실로 어리석으며 어떻게 형제님을 섬겨야 할지 모릅니다. 이형제님은 주님의 사랑으로 관대하게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우리를 어린 자로 보시고 우리를 책망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평강이 있으시기 빕니다. 11월 1일 형제 책이 양시청 지는법 드림. 지는법 형제에게서 온 편지. 주 안에 친애하는 형제 월초 선생님께 보내주신 편지 잘 받았습니다. 8월 9일자 엽서와 8월 14일자 편지가 다 저희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가 7월 중순부터 집을 떠나 있다가 어제서야 집에 돌아왔기 때문에 답장하는 것이 지연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용서를 구합니다. 질문하셨던 의사의 소성천 형제의 일은 제가 주 안에서 몇 마디 바른 말을 해야겠습니다. 이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진리와 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우리의 사역에 큰 장애가 됩니다. 그의 글을 통문휘관에 싣지 말고 또한 통문휘관을 그에게 보내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가 말한 것은 그의 개인의 일이지 결코 의산의 교회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3주 전 저를 비롯한 동역자 5명이 니형제님과 이형제님께 사역의 최근 상황을 알리는 한 통의 긴 편지를 직접 복음서방 통문휘관 편집실로 붙였는데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주일 전에 저는 통문보의 교회의 소식란에서 복정과 태순과 평양에 있는 무종파 교회의 개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게 되었는데 그 기사는 왕우정 형제와 제가 투고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도무지 영문도 모르는 일이어서 우정 형제가 왜 이러한 소식을 이 신문에다 투고했는지를 의아해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길을 가는 각지의 형제 자매들은 이를 보고서 틀림없이 적지 않은 의혹을 가졌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후에 우정 형제를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사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와 같습니다. 복정과 태순의 몇몇 형제들이 편지에다 몇 군데의 모임의 상황을 써서 왕 형제에게 보낸 일이 있다고 합니다. 또 언젠가 저도 편지에다 사역의 현황에 대한 것을 적고 편지의 마지막에 새로 모임을 시작한 몇 군데의 소식을 추가하여 보낸 적이 있습니다. 왕 형제는 이러한 편지들을 모아서 복음서방의 통문휘관 편집실로 보냈는데 뜻밖에도 집배원이 주의하지 않아 그것을 통문보사로 잘못 배달한 것입니다. 이 신문사는 이러한 편지를 받고서 하나님의 은혜와 형제들을 온전케 하는 부분들은 다 삭제해버리고 전적으로 종파를 떠나는 강경한 말만을 간추려 교회 소식란에 게재했는데 그 의도가 어디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러한 일이 저를 손상시키든 저를 칭찬하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와 동일한 길을 가고 있는 각지의 형제 자매들이 이 일의 자초지종을 알고 어떤 오해도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또 한 가지 기은보를 기한 내에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9월 8일 주 안의 작은 형제 지는법 드림. 산두에서 온 편지. 니토생 형제님께. 산두에서 지낸 지난 며칠간 마음속에서 발버둥치고 씨름한 것을 돌이켜볼 때 저는 얼마나 실패한 자이며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 자였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악망하라고 말하면서도 저 자신은 오히려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실로 가증한 사람입니다. 형제님을 만나 두 차례 대화를 가진 후 제가 배운 공과는 일생 동안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준결 형제님과 산두에 도착하자마자 만사를 제쳐놓고 먼저 여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서 주님을 악망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천한 계집종이 여주인의 손길을 악망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주님께서 그분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를 앙망합니다. 준결 형제님은 참으로 사랑스러운 분입니다. 저는 예전에는 그가 이처럼 사랑스러운지 몰랐었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저보다 더 분량이 있으며 많은 부분에서 제가 미치지 못합니다. 저는 그와 지낼수록 더욱 동심합의하게 됩니다. 이곳의 여러 형제들의 영에 속하고 꾸밈없는 모습은 저로 하여금 쉬 돌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준결 형제님에게도 안부 전합니다. 11월 20일 형제 광웅 드림. 항주에서 온 편지. 이토생 형제님께. 이전에 손소산 형제가 항주로 돌아와서 형제님께서 저에게 속히 남쪽으로 가는 일을 예비하라고 부탁하셨다고 전하며 또 진방 형제의 근래의 상태 등을 물었습니다. 저는 그때 즉시 회답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에 별다른 동정이 없었고 제가 아직 이를 위하여 많은 기도를 한 적이 없는 데다가 갑자기 몸에 열이 있어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에서야 편지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남쪽으로 가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말씀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내로 떠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것은 25일에 항주에서 침례 집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빠르면 26일이 지나서야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제님의 뜻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진방 형제님은 이제 완전히 종파를 떠났을 뿐 아니라 새로운 부두인 호서의 집을 얻어 이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집은 4개의 큰 방이 있는 2층 집인데 진 형제님이 한 칸을 사용하고 도춘엄 형제가 한 칸을 사용하며 다른 두 형제가 상업용으로 한 칸을 빌리고 나머지 한 칸은 집회 장소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을 예비하고서 먼저는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떡대는 집회는 당분간 동가로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만일 가능하다면 이곳에서 매주일 오전에 외부인들에게 약간의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은 주님의 손안에 두어야 합니다. 진영재님의 앞길에 대하여 우리는 모두 안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그가 가는 길은 하나님의 뜻이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내어 가게 하시는 것이 분명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유흥비 형제는 일전에 제기에서 보내온 편지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곳에서 그분을 순복하는 두 형제를 일으키심으로 현재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이 드신 전품방 형제님이 이전에 천진에서 보내온 편지에서도 역시 우리가 동북의 사역을 기억해 주기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양의 김진채 여러 형제님들과 태순의 황희전 형제님은 편지로 그들이 이미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집에 무사히 도착했음을 알려왔습니다. 왕자매님도 어제 아침에 급행열차편으로 안전하게 항주에 도착했습니다. 저의 잦은 발열도 이제는 원상회복이 되었습니다. 지연 및 교회 형제 자매들이 다 건강하니 모든 일에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1934년 11월 21일 형제 남괭빈 드림. 주행의 형제의 편지. 주 안에 니 형제님께. 어제 보내드린 머리를 덮는 문제에 대한 원고 두 편과 노트 한 권을 검토해 보신 후 교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원고는 정확치 않은 부분이 적지 않을 것이니 선생님께서 교정하신 후에 다른 사람에게 시켜서 다시 옮겨 쓰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저는 이미 이번 집회에 대해 기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묘하게도 무슨 연고인지 모르겠지만 어려움이 특별히 많습니다. 원래 2, 3일에 한 편의 메시지를 옮겨 적는 일을 다 마쳐서 두 달 동안에 완성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작업을 할 때 뜻밖의 일들이 생겼습니다. 4일 동안 겨우 한 편밖에 하지 못한 것입니다. 실로 가장 힘들게 이러한 일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마치 생각을 사용할 수도 없고 조금도 기억해낼 수 없을 만큼 머리가 산만하여 기도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또한 온몸에 기력이 빠져 마음이 내키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몇 가지 상황은 실로 저로 하여금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게 했습니다. 이전에는 다만 정신력으로 견뎌내고 마음을 가다듬으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무엇을 할 의욕마저 상실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기에 마음과는 달리 형제님을 위해 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기억하고 있던 많은 것들을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니 선생님, 그러나 저는 결국 잘해낼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러한 난관을 통과할 수 있도록 당신의 도움을 구합니다. 이번에는 여하를 막론하고 실패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러한 상황을 통과할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저는 영국에서 보내온 간행물인 1913년과 1914년도판 오버커머를 받아보았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이 책을 받게 되어 참으로 기뻤으며 그 가운데 있는 풍성을 저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신미지 형제도 와서 항주에서 휴식하고 있으며 우리 세 사람이 함께 있습니다. 그는 매일 제가 원고를 작업하는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겨울 동안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11월 8일 당신의 주안의 작은 형제 행의 드림. 우소진 자매의 서신. 니 선생님께. 며칠 전에 저는 항구를 가려고 남경을 지나는 이 자매님 일행을 배 위에서 만나 니 형제님이 병을 앓으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요즘 건강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항주의 집회에는 영적인 가르침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느끼기에 최근 몇 년간의 집회 가운데서 이번 집회만큼 뛰어난 집회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실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그칠 수 없습니다. 비록 저는 끊임없이 실패하지만 그분은 결코 저를 물러서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저를 향한 다루심의 손길을 여전히 거두지 않으십니다. 저는 남경에 반년 정도 있으면서 주일에는 여러 자매들과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항주에서 돌아와서는 형제님이 남경에 오시도록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이 집회를 중단하려고 했으며 또 한면으로는 약간의 개인적인 일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다시 집회를 갖는다고 공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들 스스로 왔기 때문에 2, 3주간 여전히 자매 집회를 가졌습니다. 듣자 하니 금능의 남신학교에 몇 명의 주님을 사랑하는 형제들 가운데 왕영재라는 사람은 니 형제님으로부터 분명하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는 한 자매에게 만일 니 선생님께서 남경으로 오실 수 있다면 어디에서 집회를 하든지 그를 비롯한 몇몇 사람이 참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그 자매는 우리에게 자신은 늘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29일 배 위에서 이 라헬 자매님은 저에게 니 선생님께서 진강과 남경을 책임지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니 선생님이 남경에 오실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머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곳은 아주 편리하고 집회 장소도 5, 60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을 특별히 알려드립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는 문제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자매가 기차를 탈 때 무인 승차권을 사용한 적이 있는데 그녀는 비피춤을 받은 이후로 그 요금을 지불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성경의 원칙을 따르면 물건은 반드시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무임승차권을 만들어준 사람은 어떤 교파의 교우인데 그는 지금도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돈을 그에게 보내준다면 그것은 정부나 철도 당국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더 많은 범죄를 할 기회를 주게 됩니다. 이 자매가 그 무임승차권을 사용한 때는 그녀가 구원받은 후였지만 헌신은 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지금 그녀는 그녀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헌신했으므로 이 돈도 이미 헌신된 것입니다. 그녀가 이 돈을 누구에게 돌려주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본래의 요금에 5분의 1을 더한 150원을 보내려 하는데 이 돈을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 답장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안에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11월 7일 우소진 올림. 대신 답변. 이 돈은 마땅히 우편안을 사용하여 등기로 철도 당국에 보내야 합니다. 또한 몇 차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무임승차권을 사용하여 승차했는데 이제는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서 이것이 의롭지 못함을 알았기 때문에 요금의 5분의 1의 이자를 더하여 돌려준다는 내용의 설명을 부과해야 합니다. 무임승차권을 만들어준 사람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천청 형제의 편지. 주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뢰해야 하며 또한 어떻게 순복의 길을 가야 하는지에 대해 문서로 많은 도움을 주신 토생 형제님께 저는 제 국이 통문희관에서 형제님께서 이 간행물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일찍이 제가 마음속에 갖고 있던 뜻과 동일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올봄에 생활의 무미건조함으로 인하여 성경을 읽는 것을 그만두려고 했었습니다. 세상으로 가려고 해도 어떤 것도 나의 마음을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려 해도 연약하여 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실로 살고자 해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어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형제들의 위로와 권면의 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숨이 끊어질 듯 말 듯하여 반은 살았고 반은 죽은 생활을 반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종파를 떠나 침례를 받는 것에 대한 진리의 빛은 저의 마음 속에서 결코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장 연약할 때 통문휘관을 받아보고는 마음속에 격려와 힘을 얻어 통문휘관 제9기에 대련의 상황을 알리는 편지를 보내고 중보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 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저는 연대에서 대련을 지나 장춘으로 가던 랑괭빈 형제님과 함께 사흘을 묵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침례를 주고 또 성경에 따라 제가 어떻게 이 길을 가야 하며 어떻게 성경을 읽고서 생명을 배양하는지에 대하여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항주 집회에서 저는 곧 직장을 그만둘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어떤 것도 돌아보지 않고 집회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러한 노종에 들어설 즈음에 생각지도 못했던 장애물들이 저로 하여금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게 했습니다. 저는 심히 불안하여 하나님이 저의 간구를 듣지 않으시는 것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면으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으리라는 것을 믿고 순복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로 인해 저는 기쁨과 평안을 얻고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저는 믿는 이의 즐거움의 비결이라는 책을 통해 생명의 진리에 대해 아주 분명해졌습니다. 요즘 저는 편안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시간이 있으면 약간의 간증을 하거나 서신으로 형제들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저는 죄에 대하여 상관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3장의 말씀처럼 말에 있어 늘 신중하고 잠언 3장 27절과 28절의 말씀처럼 힘껏 베풀기를 조금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날마다 주님의 인도를 받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 형제님 댁에서 분가하려고 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제게 합당한 방법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으며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15절의 탐심을 물리치라는 말씀을 제 생활의 비결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최근 저는 가 형제님과 더욱 친근해졌습니다. 헌신에 관한 한 저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느낍니다. 헌금이나 전도하는 것도 헌신이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성경에서 가장 큰 헌신은 요셉이 자기의 무덤을 드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송곳을 꽂을 만큼의 땅도 없을 정도로 가난해도 무덤만은 팔려고 하지 않는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과거의 일이고 오늘날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바쳐야 합니까? 바라건대 통문휘관을 통하여 성심껏 답변해 주십시오. 여러 형제 자매들께서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주안의 작은 형제 강천청 드림. 괭빈의 답변. 헌신은 결코 전적으로 전도나 헌금하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하는 것은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하며 헌금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역량이 있어야 합니다. 헌신은 바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헌신 그 자체의 의미는 바로 자신의 모든 것, 그 시간과 금전과 재능과 사업과 가정과 생활의 각 방면을 완전하게 하나님의 손에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신은 단지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금전을 드리는 두 가지 항목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헌신은 오직 한 가지 뿐인데 그것은 바로 일생토록 주님의 뜻을 행하는 헌신입니다. 황희전 형제의 서신. 주안의 장로와 책임을 겸하고 있는 니토생 형제님과 장광영 형제님과 이상수 형제님께. 저는 최근에 상천행이라고 하는 사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와 뇌경화 형제가 집에 없을 때 이곳에 왔고 우리 형제들은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후에 그에 관한 말을 들어보니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곧 어떤 형제를 보내어 그를 저희들에게 오도록 했습니다. 저와 뇌 형제는 먼저 그에게 소개 편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평양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형제들이 쓴 소개 편지가 아닌 이전에 사계의 종파의 목사가 쓴 소개 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삼 그에게 질문을 했는데 그의 답변은 분명치가 않았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며 예도 아니고 아니오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는 안식교에서 탈퇴한 사람 같기도 하고 순산회의 사람 같기도 했습니다. 그는 시온으로 돌아감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감히 그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몇몇 형제들은 의견이 분분하여 저희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는 많은 오해의 말들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형제님들께서 그의 사역과 가르침과 그의 사람됨이 어떠한지를 상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우리 형제들 가운데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듣자 하니 그는 전음보라는 신문을 발행하기 위하여 원고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는 이곳의 형제들의 명단과 주소도 그의 신문에 실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또 그는 평양과 온주 등지를 다니며 약간의 사역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실로 큰 문제이기 때문에 형제님들께서 주님의 사랑으로 돌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는 여러분들께서 주 안에 앞선 분들이며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될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늘 뒤에 있는 우리들을 깨우고 가르치며 도와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11월 21일 형제 황희전 드림 대신 답변. 상천행 선생의 일에 관하여는 다만 다음과 같이 말하기 원합니다. 그는 안식일을 주장하고 율법을 중시하며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믿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우리와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허다윗 형제의 서신. 주 안에 사랑하는 네 형제님께. 저는 마치 삼엄한 변방의 전선에 낙오된 부상병과 같이 잠옷 두렵습니다. 전쟁의 소문은 들렸지만 전쟁은 아직 격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쟁할 용기는 이미 다 소멸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인해 주님의 이름이 부끄러움을 당케 될까 두렵습니다. 날마다 그분을 앙망하는 것 외에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저같이 나약하며 무지한 사람이 쓸쓸하고 춥고 외진 곳에 처하여 결국은 어느 정도로까지 실패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 사방을 둘러보면 광야의 눈바람은 살을 애는 듯하여 저로 두렵게 떨게 했고 다시 아내 믿음을 보면 연약하기 그지없어 낙심하여 물러날 것 같았습니다. 아, 그분의 사랑이 저에게 약간의 힘과 격려가 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도태된 무리 가운데 떨어졌을 것입니다. 주여, 다른 이들은 당신을 좇지 않을지라도 저로 하여금 이 길을 끝까지 인내하며 가게 하소서. 죽을지라도 영광 안에 있게 하소서. 이것이 저의 간구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일할 소망을 잃고서 임무를 끝내주시기를 간구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었고 오히려 부담만 가중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경솔하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형제님,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괴로운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무슨 병입니까? 기도에 있어서도 이와 같습니다. 다만 필요는 느끼지만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있으면 탄식만 나올 뿐입니다. 마치 기도의 부담은 있지만 기도의 기름 부음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기도의 부담조차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죄로 인한 간격입니까? 아니면 사탄의 공격입니까? 상해를 떠난 이후로 오늘까지 한 번도 떡을 떼어 보지 못했고 또한 한 번도 동일한 길을 가는 형제들과 함께 기도해 보지 못했습니다. 만나는 형제마다 세상을 향한 사람이 아니면 마음속에 또 다른 영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 이러한 상황은 실로 저를 통곡하게 합니다. 물론 혼자서 주님을 기념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형제들이 연합해 동거하는 것과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저는 모친의 병으로 인하여 상해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한 무리의 소위 믿는 이들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모두가 은혜였기 때문에 아주 만족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점점 드러나기 시작하자 누구도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뒤에 있는 면류관에 대하여는 그들은 추구할 마음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보십시오. 다만 복을 원할 뿐 복을 주시는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영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육체도 역시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다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귀 있는 사람은 끝까지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한 목사가 주님에 의해 만진 바 되었습니다. 그는 이전의 사역이 다 풀과 나무인 것을 보았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서 높임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정해졌고 뜻도 세워졌습니다. 그는 지금 주님의 영광의 때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또한 항주 집회에 오기를 바라는 그의 원함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는 기초가 있고 재능이 있는 형제이며 또한 상의 사람입니다. 저는 저의 모친과 함께 경배하며 다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상해의 자매들에게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영원히 잔을 마실 기회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주님의 진리가 각지에서 일어나 그분의 자녀들에게 잊지 않아야 할 외로움과 소외감이 줄어들기 원할 따름입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는 내일 8시 15분 차로 소흥으로 갈까 합니다. 그곳에서 다시 주님을 따라 어떻게 사역에서 그분을 으뜸 삼아야 할지를 배우며 또한 어떻게 모든 일에서 그분을 순복해야 할지를 배우려 합니다. 소흥에서 집회를 마치면 항주로 갈 것입니다. 아, 그곳에서 저는 사랑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 방면에서 형제님을 지키시고 형제님의 영과 혼과 몸을 보혈 아래 감추사 원수의 공격을 받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메시지를 이 땅으로 가져와 형제님으로 하여금 더 많은 계시를 다른 많은 형제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형제님의 입술과 마음을 정결케 하사 그분의 모든 것들이 자유로이 통행되고 장애를 받지 않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저는 다만 기도로 말미암아 지체의 본분을 다하여 원수를 묻고 명령할 따름입니다. 형제님, 이렇게 두서없고 예의 없이 긴 편지를 쓴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합니다. 이것들은 다만 속에서 흘러나온 것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말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합니다. 주 안에서 만족을 얻으시기를 빕니다. 24일 주안의 형제 허다윗 드림.